이 3일 저녁에 또 옛 소망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시간을 정해서 또 장소를 달리하지만 마음을 모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든 근심, 염려, 삶의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저녁에도 주 안에서의 쉼과 평안과 치유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왕에게 이르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는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느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입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누가 한 말인가요? 누가 한 말인지는 몰라도 아는 말입니다. 그렇죠? 최고의 농구 선수인 마이클 조던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성공한 이유는 많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시인 괴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 인생에 대해 논하지 말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실패를 찬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가치가 있다.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실패 속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란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고 포기해서 안 되고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해서도 안 되는 게 바로 인생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한인들이 미국에 와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실패를 맛보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얼마 해보지도 못하고 망해가지고 바로 뱅크럽시를 해야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도 되고 한국에서는 뭐 뭐 어렸을 적부터 곱게 자라서 편안하게 살던 그런 사람들이 그 미국에 와가지고 갑자기 서류 미비자가 돼서 늘 불안하게 쫓기며 또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한국으로 돌아가자니 한국에도 살기가 너무 어렵고 참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삶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결혼 생활에도 파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나서 뭐 갈 곳도 없고 이혼하니까 또 생계도 막막하고 또 이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이 너무 잘못된 친구들을 만나고 제의를 가고 마약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수시로 직장을 잃고 당장 그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사람들은 너무 많고요. 그러다가 몸이 약해지고 또 심각한 병에도 걸립니다. 자, 이렇게 인생도 바닥에 떨어지고 자존심도 바닥에 떨어지고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만큼 떨어지는 그런 슬픈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자는 겁니다. 마이클 조던이 그랬든 에디슨이 그랬든 아니면 괴테가 그랬든 많은 인생의 선배들 실패와 성공을 다 경험해 봤던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진리인데 그 말은 실패가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가 아니고 실패에는 성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귀중한 가치와 에너지가 거기에 있다. 그 실패 속에는 뭔가 반전의 드라마를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희한한 파워가 그 맨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뭔가 이 바운싱이 되는 튀어오를 수 있는 그 에너지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또 증명해주는 하나의 성경의 중요한 예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21장 끝에서 다윗이 어디까지 망가지는가 바로 골리앗의 나라에 망명을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사울을 피해서 살아보려고 갔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오히려 적대시하니까 자기 목숨이라도 어떻게 건져보려고 미치광이 흉내를 내면서 아주 인생의 진짜 바닥과 자존심 모든 것들이 아주 정말 끝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 가운데 어쨌든 간에 다윗은 자기의 요령으로 빠져나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이제 피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거기서 어디로 도망갔는가 봤더니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다 피했다 나옵니다. 우리가 다윗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아둘람 굴이죠. 아둘람이라는 지역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고 유다는 맨 남쪽이잖아요. 이스라엘 그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준 걸로 하면은 그 남서쪽에 블레셋과 경계선 쪽에 있는 끝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굳이 이스라엘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블레셋이라기도 그렇고 아무튼 뭐 양쪽에 어떤 그런 정치력이 미치지 않는 그 사각지대쯤 되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그곳이 험악한 바위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도 거의 살지 않는 곳이고 동굴들이 많아서 은신하기에는 아주 좋은 사울이 거기까지 군대를 끌고 내려오기도 어렵고 블레셋 사람들이 일부러 거기서 그 아둘람까지 올 일도 없고 그러니까 비교적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 그의 온 집이 다윗의 아둘람에 있다는 걸 알고 이주를 해왔습니다. 멀리 해온 것이죠. 예, 궁금하잖아요. 참 어떻게 그렇게 왔을까? 조상 대대로 살던 베들레헴을 버리고 가족 전체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그 아둘람 동굴까지 내려왔다. 그럼 우리가 뭘 추측해 볼 수 있겠어요? 야, 베들레헴에서 살기가 어려웠었나 보다.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살기가 참 어려웠었나 보다. 그냥 수시로 경찰이 와가지고 네 아들랑 내통하고 있지 너. 네 아들 어디 있는지 빨리 불어. 막 이러든지 뭘 농업을 못하도록 막 역적의 집안이라고 막 해도 괴롭히든지 아무튼 굉장히 살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짐작이 되고요. 그래서 아예 사울을 피해서 이 가족 전체가 왔다 이렇게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충분히 그런 추측이 가능한 게 고대에는 원래 역적의 집안은 몇 대까지 다 멸설시키는 거요? 적어도 3대입니다. 적어도 3대. 더 멸절시키다 보면은 막 사돈 지방까지도 막 다 멸절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고대에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은 이것은 다윗 개인의 고난만이 아니라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족 전체가 고난을 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사실 연좌제라는 게 법적으로 풀려진 게 그렇게 뭐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월북자가 있는 그런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조금 빨갱이 노릇을 한 그런 가족들이 있다든지 뭐 그러면 그 빨간 줄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다 신원조회에서 걸려가지고 사관학교도 못 가고 공무원도 못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도 얼마 전에 있었어요. 아니 그건 연좌제 아니더라도 군사독재 시절에 한번 권력자에게 찍히면은요 큰 기업들도 그냥 날라갑니다. 뭐 하나 하려고 그래도 뭐 한번 찍히면은 그 못 살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주의 종들은 그 가족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은 가족들이 내려온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가족들이 내려온 것도 대단한데 2절에 보면은 무려 400명이나 40명도 아니라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주를 해온 겁니다. 그 끝자락 땅에 그 아둘람 동굴에 이사를 온 거예요. 물론 외로운 다윗에게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생각해주고 왔다니까 얼마나 위로와 그런 정신적인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 400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다지 이 다윗에게 힘을 줄 만한 사람들은 아니고 그다지 뭐 돈 좀 싸가지고 온 사람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식솔이 더 늘어서 골치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400명은 뭐 다윗을 뭐 우리가 좀 가서 밀어주자 이런 뜻으로 왔다기보다는 2절에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라 그래요? 첫째가 환난당한 자. 환난당한 자라는 말은 뭐 복합적인 말이죠. 어떤 역경을 경험하고 있는 자, 뭐 손해본 자, 뭐 별의별 그런 사람들이 다. 그다음에 빚진 자. 빚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노예로 몸이 팔리게 됐으니까 도망친 거죠. 그런가 하면 마음이 원통한 자. 자, 이것들을 다 합치면은 뭔 말입니까? 인생 낙오자들, 사회적인 실패자들, 다윗에게 와서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구걸을 하는 양식을 축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야, 어떻게 400명이냐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을까? 그 이유를 거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라 그러는데 이 저자는 7절에 뭔가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7절 말씀에 가보면은 왜 이런 사람들이 생겼나 이렇게 암시를 간접적으로 암시를 해주는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다윗이 너희에게 밭도 주고 포도원도 줄 수 있냐? 응? 다윗이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이라는 그런 고위직에 임명해 줄 수 있냐? 내가 해준 거 아니냐, 너희들에게 이 말이죠. 내가 해줬고 나에게 그럴 힘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울 왕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신하들과 또 이 군인들에게 상당한 물질적인 혜택을 주었다는 거죠. 그 예로 밭도 주고 포도원도 주고 백부장 천부장의 많은 봉급도 주었다. 자, 그렇다면 그것들은 다 어디서 충당이 됐겠습니까? 세금이겠죠. 그렇죠? 왕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뒀지 않았겠습니까? 또 필요하다면 뭐 약한 백성들의 것을 또 왕이 좀 힘으로 뺏기도 안 했겠습니까? 자, 이 애시당초 왕정이 출발될 때 사무엘이 왕정은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거였지 않습니까? 왕이 생기게 되면 네 자녀들 것도 빼앗고 다 네 전토를 빼앗는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이 소리인데 그 얘기가 실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추측을 해볼 수 있냐면 지금 아둘람에 있던 다윗에게 이렇게 찾아온 이 400명의 원통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왕권이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뭔가 재산을 빼앗기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버림받은 그러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새로운 지배 계층이 들어서면서 상대적인 약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이 왕권은 다 그들을 범죄자로 이렇게 해고 그들의 것을 가져가는 거죠.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뺏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재산을 몰수할 때는 그가 뭔가 죄를 졌다라고 명목을 붙여줘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많이 양산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사회적으로나 어떻게 희망이 없으니까 이제 다윗에게로 이렇게 도망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원통하다라는 히브리 원어는 마라라는 마르 내지는 마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히브리 말 몇 개 아는 것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마라잖아요. 쓴 물, 그렇죠? 쓰디 쓰다 그럴 때 마라 그러면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다 나오미다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이렇게 했던. 그죠? 난 지금 원통한 인생이 쓰디 쓴 그런 피해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정이 이 힘을 갖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졸지에 피해자들이 나타나며 인생의 변두리로 이렇게 쫓겨난 사람들이 무려 다는 아니겠지만 400명가량이나 다윗에게 내려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400명이 내려왔다라는 말은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사울의 왕정으로부터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인간 왕국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보면은 자기 신하들을 부를 때 야, 이 베냐민 사람들아라고 부릅니다. 자기 신하들을 이 베냐민 사람들아 무슨 뜻입니까? 자기 신하들의 거의 대부분이 자기와 동족인 자기도 사울도 베냐민 출신이고 자기 지파 사람들을 다 고위직 신하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정권의 기반으로 삼고 있고 유다 지파를 제외한 북쪽의 열 지파의 지지를 사울이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유다 지파는 맨 남쪽에 있는데 사울의 권력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호의적이지도 않은 그러한 약간의 거리감이 있는 그런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인데 뭔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어떤 새로운 비전을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더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유다 지파에 대한 그런 경계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보이지 않는 사울 왕조에서 유다 지파와 나머지 열한 지파와의 이 갈등의 이 뿌리는 나중에 이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바보 같은 통치를 할 때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혁명을 일으켜서 북왕국에 나라를 새로 하나 건설을 하잖아요. 그때에 남왕국에 남아 있는 것은 오직 유다 지파만 남왕국에 다윗의 지파니까 하고 열 지파가 북왕국을 지지하는 그런 큰 분열로 이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왕정 체제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중앙 집권화 현상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약자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부의 권력과 정부의 지출을 줄이려고 하는 것들이 언제나 예산 그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게 작은 정부 큰 효율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들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그런 통치자들의 그 조직과 기구가 커지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당연히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지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세금을 일부 유럽의 약간 그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같이 하는 그러한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그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걷어서 절대적 가난과 빈곤에 있는 사람들이 없도록 사회보장제도를 많이 해주는데 쓴다면 좋죠. 그런 나라들은 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 작은 정부이기 때문에 그 세금을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포션이 커지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윗이 주는 어떤 이러한 시대의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 다윗이 이러한 변화의 왕정시대에 정치, 경제, 사회의 사회적 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에 다윗은 어떤 존재로서 의미가 부여되는가. 참 재밌어요. 다윗은 출생부터가 여덟째입니다. 막내입니다. 꼴등입니다. 그렇죠? 제일 작은 자, 제일 낮은 자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처음부터 16장에 등장을 합니다. 끼지 못한 자, 변두리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자, 그 그룹에 끼지 못한 자, 이런 이미지로 분명히 다윗이 소개가 처음부터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라는 것들을 한마디로 그 시대나 그 전 시대의 사회적 터미널로지, 사회적 용어로 말한다면 이 사람들을 하비루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비루. 하비루라고 그들을 부릅니다. 아피루라고도 하지만 하비루라고 부릅니다. 이 하비루라는 말은 뭐냐면 정치 권력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완전히 소외된 인간들, 사회적인 약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하비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떤 이미지로 지금 이 22장에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된, 그럼 권력을 가진 자, 재물을 가진 자, 기존 체제의 수혜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있는 사회의 꼴찌들, 그들의 우두머리, 그들의 대표. 그러니까 정당으로 친다면 아주 가난한 정당의 정당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 아주 뭐 큰 뭐 기득권 정당, 거대 정당이 아니라 아주 그냥 가난한 애들끼리 우리 좀 어떻게 좀 우리도 살자 그러고선 정당 하나 만들자 그러고선 거기 이제 대표가 되는 겁니다. 하비루당이라고. 그거 하비루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나왔다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유사하죠, 발음이. 히브리 하비루. 그러니까 옛날부터 히브리인이다라고 불렀을 때 그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단어가 아니라 사회적인 단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로부터 억압당하는 연약한 무리들, 사회적인 소외당하는 약자들, 그들을 히브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 히브리 하비루 당의 이제 당 대표로 지금 다윗이 아둘람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과연 이들이 계단으로 또 바위치기, 또 돌멩이로 골리앗 쓰러뜨리기와 같은 이 하비루 당이 이 광야의 아둘람 동군에서 어떻게 서바이브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 거대한 힘을 가진 이 중앙 집권당 이 사울의 공격을 집요한 공격을 극복하고 마침내 이 하비루 당이 예, 그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게 이제 사무엘 나머지 상하의 중심 줄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 각도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또 굉장히 흥미로운 성경 읽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모압에 대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기 부모들이 아둘람까지 오시긴 했어도 아둘람이라는 곳이 워낙 말씀드린 대로 척박하고 위험하고 연로하신 분들이 동굴에서 생활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효도하는 마음으로 이 부모님들을 모시고 모압 왕에게 가서 좀 모압 왕의 돌봄 가운데 좀 안전하게 좀 일시적으로 살도록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길을 열어주시면 그때 이제 부모님들을 자기가 모셔가겠다. 그때까지만 내가 지금 정처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지금 아둘람 굴에서 생활을 하니까 좀 우리 부모님들을 좀 돌봐주십시오 하고 모압 왕에게 찾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게 왜 또 모압에게 갔느냐? 모압과 다윗의 관계는 어떻길래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 왕에게 부탁할 수 있게 되었나? 이거 보면 재밌죠. 그럼 보면 사무엘상의 앞장이 뭐가 앞책이 뭐죠? 사무엘상의 앞책이 뭐예요? 앞에 나오는 책이 룻기라고 들어보셨나? 룻기. 룻의 이야기 그러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 모압 땅으로 갔더니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거 참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엘리멜렉 때라 그러면 모르겠어요. 다윗으로 친다면 한 고조부 때나 되려나. 그때 베들레헴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모압 땅에 가서 어떻게 그 모압 왕 밑에서 빌붙어서 좀 살아보려고 했던 그 역사가 있고요. 그때 나오미를 따라서 왔던 룻이라는 여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은 그의 조상의 모압의 피가 있는 거예요. 바로 증조모가 되니까요, 룻이요. 그러니까 모압은 전혀 뭐라 그럴까, 이 완전 이방 지역이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혈통적으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 곳이다. 아마 모압 왕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유명세를 타고 훌륭한 장군으로 또 사울의 그 호위대장을 하는 이러한 것을 모압 왕이 몰랐을 리가 없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뭔가 어떤 좋은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 왕으로서는 지금 사울 왕과 어떻게 보면 대적하는 관계에 있으니까, 인근 나라이니까 사울 왕의 정치적인 적수라고 하는 다윗과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나쁠 게 없는 거죠. 다윗이 자기를 해야 할 일은 없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인 동반자로 다윗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뜻으로 생각했을 때는 다윗이 모압 왕을 찾아가서 부모님을 부탁할 만하겠다. 그러고 보면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뭐 하려고 블레셋으로 그때 도망갔냐. 응? 모압으로 차라리 도망가지. 그런 생각도 아무튼 듭니다. 그렇지, 흥미로운 거는 그 부모님을 맡길 때 다윗이 모압 왕에게 한 말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님을 돌봐 주시오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요 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은 모르겠다는 것이죠. 지금은 아직은 내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아직 내가 모르겠다. 그 말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위해서 뭔가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나에게 그걸 알려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인간적으로 가장 안전한 아둘람이라는 어떤 장소를 찾아내고 피하는 그러한 경험적이고 또 환경적인 여러 인간적인 상황 판단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구하는 그런 영적인 간절함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처음 다윗이 도망자로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21장에서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드린 대로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모압 왕에게 고백할 때 이 믿음이 나온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미치광이 짓 하면서 빠져나온 이후로 이 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뭔가 배운 게 있구나. 배운 게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만으로는 안 되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뭔가 교훈을 배웠나 보다. 그래서 쓴 시가 시편의 34편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믿음 좋은 시를 다윗이 썼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5절에 보면은 선지자 가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에게 유다 땅에로 돌아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요 표현들은 좀 애매합니다. 지금 그럼 다윗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어디에 있길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야? 유다 땅에 안 있었단 말이냐? 아니면 학자들은 지금 다윗이 요새를 지켰다라고 할 때 그 요새가 모압 왕이 맡겨준 요새에 자기 용병들과 함께 있지 않았냐, 이렇게 모압 왕 쪽에 붙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요새는 그냥 아둘람 동굴을 말할 거다, 그래서 그냥 다윗은 엄마를 부모를 거기다 맡기고 자기는 아둘람굴에 계속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요. 양쪽 다 일리가 있는데 갓 선지자가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이, 왜냐하면 아둘람이 지리적으로는 사실 유다 땅 안에 있는 것이니까 좀 헷갈리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다윗이 들어간 땅이 헤레스풀이라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장소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아둘람이 아니냐, 아둘람에서 옮겨갔다는 이야기냐. 아무튼 그런 거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공부할 만한 거리지만 우리로서는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아, 다윗이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 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의 아둘람과 모압의 이야기가 한편으로 이제 일단락이 되면서 6절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사울 왕의 이야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다윗의 도망자의 이야기에서 이제 다윗이 도망치고 난 이후에 사울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다윗과의 문제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울 왕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6절 이하에 이제 보면은 사울은 손에 단창을 들고 앉아 있고 그 곁에는 그의 신하들이 쫙 서 있습니다. 자, 그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물론 그 나중에 나오는 말들을 들어보면 분위기가 뭐 그렇게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결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지만 손에 단창을 들고 앉았고 나머지 신하들은 곁에 서 있다 이 표현만으로도 손에 단창을 들고 있다는 건 뭘 말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울의 통치가 어떤 통치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힘에 의한, 무력에 의한, 권력에 의한 그러한 위협적인 통치를 하고 있음에 대한 그 상징적인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곁에 서 있는 이 신하들의 모습은 그 사울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 대부분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권력의 속성이 그런 것입니다. 원래 권력은 자기 출신들 쪽으로 이렇게 자기 팀을 구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권력을 잡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겠어요? 신하로? 구미 쪽에, 대구 경북 쪽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서로 인간적인 관계로 신뢰할 수가 있고 그런 신뢰를 추천받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바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입니다. 노무현이가 되면 노사모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저러냐 그러면 저런 권력의 속성이란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낙하산 인사가 있다 그건 당연히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물론 지나친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랬지만 어느 정도는 그거는 어느 권력이나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자, 그들의 충성에 대해서 사울 왕은 뭐를 해줘야 됩니까? 물질적인 보상을 해줘야지 충성을 받는 것입니다. 그걸 제일 잘했던 대통령이 우리 전두환 대통령 각각께서 보통 선물을 주더라도 이렇게 뭐라 그래요? 금일봉? 금일봉을 이렇게 추석이라도 이렇게 세라고 주더라도 한 100만 원 들었으려나 그러고선 열어보는데 뭐 10배가 들었다든지 이렇게 통이 크게 그래서 그렇게 돈을 많이 대기업으로도 받으셨나 봐요. 지금은 29만 원도 없어가지고 이제 고민이시지만 그러니까 그런 권력들은 다 힘으로 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조폭들도 마찬가지예요. 형님 충성하겠습니다. 뭐를 줘야지 형님 충성하겠습니까 나와요? 먹거리를 줘야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화를 내는 게 그거예요. 야 이놈 새끼들아 내가 니들한테 밭 그동안 밭도 주고 포도원도 주고 봉급도 주고 말이야 이렇게 니들한테 했으면은 니들은 나에게 더욱더 적극적인 충성을 바쳐서 우리 이 왕권이 계속 이어지게 해야 니들도 앞으로 자손대대로 그거를 누리지 말이야 니들이 제대로 충성을 안 하면 다윗 같은 역적들이 나를 치면 니들도 인마 국물 없어. 다윗이 왕 되면은 니들 뭐 이렇게 받줄 줄 알아? 청부장 시켜줄 줄 알아? 그 소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무슨 맹약을 했고 말이지. 니들이 요나단을 또 칭찬하고 말이야. 니들도 한 통속이라면 말이지. 응? 다윗이 어디서 숨어서 나를 갖다가 암살을 하려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망상증에 빠진 말이야. 나를 어디서 숨어서 암살을 하면은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놈 시키다. 니들이 나한테 정보를 주어서 응? 그걸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역할들을 니들이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이야. 지금 어딘가 다윗이 있다는데 말이야. 지금 거기에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지금 작당들을 하고 있다는데 말이야. 니들 이놈들은 뭐라는 거야 여기서 막 피둥피둥 말이야. 봉급이나 받아먹고 말이야. 이러고 혼내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들은 아 이게 억울하긴 하죠. 아니 자기들이 뭐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막 이렇게 피해망상으로 막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쩔쩔매고 사울은 막 열받아가지고 더 막 이렇게 펄펄 날뛰고 자 그러한 가운데 이제 9절에 보면은 그때 에돔 사람 도엑이라는 이 친구가 딱 입을 열고 등장을 합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을 해요. 자기가 노베 그 성소에 있을 때 현장을 내가 목격했다.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그때 다윗이 왔는데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한테 아주 잘해주더라. 다윗을 위해서 말이야 기도도 해주고 원래는 기도했다는 소리 없는데 기도도 해주고 말이지 하나님의 복도 빌어주고 말이지 그리고 떡도 주고 막 골리앗의 칼도 막 내주더라. 자 이렇게 말을 하면 가뜩이나 지금 화가 나가지고 어느 놈 지금 모가지라도 하나 비틀고 싶은데 이 기가 막힌 희생양이 하나 이 뽕때를 보일 놈이 하나 딱 등장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영적 최고 지도자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왕과 제사장이 서로 불신해가지고 칼질로 죽이는 일이 된다면 이스라엘은 이 끝장나는 겁니다. 그만큼 심각한 일이에요. 그냥 사람 한 명 무슨 뭐 저 이름 없는 사람 한 명 죽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국가에 지금 심각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이라면 대법원장을 각 죽여버리겠다는 소리잖아요. 굉장히 이거 나라가 지금 흔들리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불을 확 질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방인 에돔 사람이 세치혀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신뢰관계에 있어야 할 제사장과 왕 사이를 확 세치혀로 갈라놓아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묵사발이 나도록 아주 사탄의 그 하수인 역할을 이 도액이 진짜 잘하고 있죠. 언제나 이렇게 갈등과 분노와 이렇게 있는 곳에는 그곳을 휘발유 덧뿌리고 부채질하는 꼭 사탄의 세치혀를 가진 사람이 꼭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 사탄이 공격하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 꼭 그거를 역사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내가 봤어. 내가 이랬거든. 내가 이랬는데 다 봐봐봐. 이다가 내가 있었다고 현장에 이렇게 돼. 아주 골치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울처럼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읽겠습니다만 무려 어마어마한 그 제사장의 가족들 노베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을 피바다를 만들어.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둘람에서 다윗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져 보니까 그의 눈에 들어온 사람들이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인생의 낙오자들, 실패자들, 쫓기는 자들, 어디에도 안전한 것을 찾을 수 없는 자들, 먹을 것 하나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다윗은 성군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을 바로 이 아둘람의 밑바닥에서 하게 된다. 이것은 성공만 쭉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대 교과서로도 배워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성공만 해본 사람으로서는 뭐가 행복인지,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것도 행복이야? 웃긴다야. 상상을 못하는 그 작은 자들, 그 낮은 자들끼리의 사랑으로 신뢰하는 공동체와 그 높은 벼슬 신하들이 서로 무서워하면서 왕은 칼 들고 그러한 불안한 관계, 불신의 관계 속에 있는 공동체, 그걸 성공이라고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낮은 자리에 처해봐야 아는 것. 그게 나중에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정말 인생의 중요한 자산이. 다윗은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아둘람에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그 모든 공부를, 훈련을 이 아둘람의 밑바닥에서 하게 돼. 여기서 기도를 배우게 되고 여기서 희망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음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울은 지금 두렵습니다. 다 가졌는데 자기 힘으로 포도원도 가질 수 있고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자기 손에 단창을 들었는데도 불안합니다. 누군가 나를 죽일 것 같고 누군가 나를 속일 것 같고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믿을 놈이 하나도 없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가졌기 때문에, 높아졌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괴로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교태고 말했듯이 바닥에 떨어져 봐야 그 맛을 알게 됩니다. 인생은 바닥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비교적 안정되게 편안하게 살아오셨다면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서 겸손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바닥을 모른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나는 진짜 바닥까지 떨어져 본 적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휴지 주워 본 적 없고 종이 주워 본 적, 빈병 주워 본 적 없고 그랬다면 나는 적어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모른다는 점에 있어서 겸손해야 됩니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바닥은 정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올라갈 길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닥은 편히 누워 잠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리스들 보면 다 누워있어요, 주로. 다 편히 누워있어요. 바닥에 떨어질 때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 행복이 무엇인지,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이런 홈리스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들끼리 싸우면서도 내 자리냐 네 자리냐 어떻게 꼭 그렇게 붙어있는지 몰라. 자기들끼리 붙어있어. 공동체, 공동체. 서로 그나마 위로를 받는. 거기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 곁에 섰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단창을 들고 곁에 섰던 자들은 땅과 포도원을 받는 그런 신하들이 쫙 충성을 맹세하고 섰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에게는 그들에게 줄 땅도 없고 포도원도 없고 떡도 없고 예수님의 주변에 섰던 사람들은 다 가난한 자, 원통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뭐 하나라도 보태줘야 될 사람들만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예수님 자신이 밑바닥을 기셨던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말구유에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밑바닥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게 예수님이고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그 밑바닥들과 함께 보리떡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 병든 자가 치유됨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우리끼리라도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강도 만난 자들로서 우리가 서로를 돌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랑 공동체를 꿈꾸고 그게 인생의 행복이고 가치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게 아둘람, 그 밑바닥 인생들의 희망, 그들의 노래, 그들의 사랑, 그들의 애환, 그게 교회 공동체. 언제 교회가 호텔보다 더 아름다운 삐까 번쩍한 막 그 엄청난 비싼 수입 유리로 그냥 크리스탈 성 캐슬을 짓는 게 언제 교회가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탈로 안 짓고 그냥 싸게 창고형으로 짓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표현이니까 좀 웃어봐요. 눈빛으로라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힘을 갖고 성공하고 이걸 놓지 않으려고 안 떨어지려고 사울처럼 불안하고,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아둘람 공동체에서 그 밑바닥에서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그렇게 희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겸손하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의 공동체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낮은 데 마음을 두어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소망 교회는 조지아주 스와니에 위치해 있으며 주소는 3671 스미스타운 로드 스와니 조지아 30024이고 전화번호는 770-375-0900입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30분,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예수소망교회의 소개와 사역은 인터넷 주소 www.jesushopechurch.org로 오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